자, 오늘 가나안의 삶 세 번째입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광야와 가나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 광야와 가나안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끝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가나안은 이 땅에 거하는 있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된 땅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오해가 좀 없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그러면 고생, 실패, 어려움, 뭐 고난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가나안은 행복,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같이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 가려면은 광야 속에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속에도 가나안의 삶이 존재하고 가나안의 삶 속에도 광야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가나안의 삶을 대표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며 성공을 위하여 전심을 다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위해서 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에 따라 주어지는 저는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대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성공에 대한 얘기를 아니라 성공보다는 뭐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거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거를 주겠다 하고,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기는 자, 승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성공은 없어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했어,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묵상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의미를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에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은. 모세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같이 좋은, 아니 어쩌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광야의 연속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꿈이 흐르는 것은 잠시고 광야의 연속이고 광야는 여러분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공부의 현장이 아름답기만 합니까?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군대처럼 한 번 들어갔다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가고 또다시 가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광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가나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나안이고 어느 날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안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가나안의 삶을 살면서도 광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지금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살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기서 쉴만한 그 뜻은 뭐 경치가 좋아서 쉬기에 좋은 곳으로 말하는 그 정도의 안정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삶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히브리 언어의 맨후하입니다. 맨후하. 여러분 맨후하가 뭐 가장 안정된 삶과 진정한 쉼이라 그러면 맨후하를 한국 단어로 번역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게 맨후하. 안식.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이 맨후하입니다. 맨후하. 그러니까 이 맨후하는 단순한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편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보다 안정되고 정착된 곳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는데 왜 맨후하,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편안함,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편안하다 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하다 하는 거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어느 것을 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갈지라도 가나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비로소 우리는 면화,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 되시고 우리의 방주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산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가나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천국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면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가나안 정복 전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수칙이 뭔지 아세요? 진멸입니다.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됩니다. 진멸, 헤렘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가나안 거민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증했는지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낼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부정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수간 동물들과의 어떤 그 성적 행위까지 한 거니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쫓아내려고 한 것이 뭐냐?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그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내어 쫓지도 않고 오히려 종으로 삼고 혼인관계를 맺는 등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거민들과 같은 죄를 범했고 그 죄에 인해 다시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히 너희들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냐? 여호수아서입니다. 들어가서 싸우는데 진멸하지 않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화되어 가면서 저지른 죄악성에 기록된 것이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하상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역사서가 지나거나 예언자들이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라 라고 회개하고 바알신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바알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선지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나안은 지금 다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범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실패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냐?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를 지날 때도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가나안에서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실패는 광야에서 실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다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듣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40년. 근데 가나안에서 실패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꼴찌로 들어가도 신경 쓰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은 영원한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장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고 없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 이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여러분 가나안에서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먹고 남으면 그것이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없어졌어요. 그거는 만나의 공급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쌓아놓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 어떻게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없고 없고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없이 살아가는 법, 부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지 못해도, 은금이 증식되지 않아도, 창고가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광야에서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에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성공하는 법, 여러분의 정상에 오르는 법, 형통의 축복을 받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은혜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쌓아놓고 싶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고 찬송하지만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의 부귀와 바꾸겠다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가나안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 한순간도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축복은 좀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좀 삶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더 자라지만, 축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낳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그 은혜로 인해서 축복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가나안에서는 성공이 아닌 여러분 승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승리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누구를 생각이 납니까? 아마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웅덩이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지만, 정말 요셉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입니다. 웅덩이, 보디발의 집에 집사, 감옥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두 사람 들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받고 잘 살아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냐 아니고 승리냐 패배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차지한 땅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보다 돈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중요한 것은 집과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가나안에서 여러분 성공을 쫓다 바알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내 능력을 조심하라는 것. 광야를 지날 때는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마치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여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뭐 성곽을 막 몇 바퀴 돌으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정예 부대를 뽑는데 300명 뽑는데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들이 정말 정예 부대냐? 정말 막 랜덤으로 뽑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미디안을 이긴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모든 전쟁은 니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했다. 바벨탑 쌓는 거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난이라 하더라도 내 힘, 내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이 일하고 수고하고 페이첵 받아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거를 만나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러니까 이만한 정도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빵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빵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빵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